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확진자 수는 83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춘절을 하루 앞두고 우한에 이어 후베이성 내 다른 지역으로 도시 봉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시와 인근 한광시, 어저시 등을 봉쇄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국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도시 내 곳곳에서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국은 대중교통을 차단하는 것 외에 베이징의 자금성과 디즈니랜드를 포함하면 유명 관광지들의 문을 닫고 각종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자금성이 문을 닫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째 열린 긴급회의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주재한 디디에 후신 씨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내에서 사람 간 전염이 있다면서도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폐렴은 현재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타이완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 평화 구상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중동 평화 구상은 훌륭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처음에는 이 구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단 대표를 오는 28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과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국의 어떤 조치에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을 멈춰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라크 시민 수십만 명은 오늘 바그다드 도심에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백만의 행진으로 불린 오늘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무쿠타다 알사드르의 제안으로 열렸습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5천여 명의 미군 병사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기업 6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국영 석유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국제 석유,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에 본사를 둔 트릴리언스 석유화학과 세이지 에너지 HK 등 두 곳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크뷰 인더스트리, 아랍에메리트 두바이의 비닐스코 DMCC 등입니다. 또 자샹 인더스트리 홍콩 유한공사와 중국의 산둥치앙화 석유화학 유한공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트릴리언스 상둥 측에 관련된 개인 두 명도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전 세계 긴급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포럼에 참석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일부 나라가 자신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 외교로 시작된 대화 분위기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2020년은 위험한 정체기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Our concern that 2020 will look more like 2017.
북한이 군 출신의 리선권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밝힌 대미 강경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to fit the narrative that is really coming out of the party plenum.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 보고된 우한 폐렴 사례는 아직 없다며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집니다.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외교로 시작된 대화 분위기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2020년은 위험한 정체기가 될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두 전직 관리는 VOA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오랜 적대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사례가 있다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협상 실무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22일 두 전직 관리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현 단계의 미북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루치 전 특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What happened in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was not a lot, but at least there was an attempt to recapture some of the engagement we had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부시 행정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에도 별로 대응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장점은 상당한 진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단점은 신중한 접근이 없으면 과거 모든 대북 관여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렵고도 위험한 정책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Where Trump has not been successful is in translating that leader-to-leader contact into actual progress.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이를 실무 협상으로 이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 실행 문제는 차기 행정부의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꽉 막힌 미북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U.S. should be willing to offer limited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limited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외 핵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고 밝혀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영변시설 폐쇄는 충분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안 되는 만큼 북한은 핵물질을 제조하는 영변 외 시설을 폐기하고 검증받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미북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I think Gary has placed the blame at the feet of the DPRK. That may be true. From my perspective, watching this from, as we say, 30,000 feet,
세이모 조정관의 북한 책임론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안을 마련했고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더 큰 딜을 미국이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후 미북 협상은 소강 상태를 맞았죠. 문제는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대화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I know a lot of us are concerned that 2020 will look more like 2017 than
저희 같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2020년이 201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확한 의미는 밝히지 않았지만 거듭 새로운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된다면 2017년으로 회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The US continued to insist on a step-by-step approach that was much more comprehensive and didn't provide as much sanctions relief up front. So Kim Jong-un has to make a decision now. He made a threat.
미국은 포괄적 수준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가한 김 위원장의 위협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김정은이 평화를 유지할지 대미 압박을 위해 추가 실험에 나설지 몇 달 후면 북한의 결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 말씀처럼 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북 간 진전이 없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제든 북한은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2017년의 상황은 재현될 겁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가까이 대북 관여부터 강압 정책, 심지어 전략적 인내 정책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I think the North Koreans see a very strong national security reason to have nuclear weapons for their survival.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력한 생존과 방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역량을 키우려는 동기인 셈이죠. 반면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제한을 거쳐 핵무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After we've all agreed to that, the question is, does that remain true forever? Or is there a possibility of moving the North Koreans to a place where they see the benefits of...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동의한 후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가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또 북한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독일, 베트남 등 과거 적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엔이 권고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I agree with Bob.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operate on the assumption that denuclearization is a plausible objective in the long term. We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갈루치 전 특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희망이 없는 목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 일행을 재고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m a little concerned, to be absolutely hones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quite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간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년 전 제가 미국 협상단과 함께 북한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북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 행정부를 대표하고 또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제 실무진 간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려 합니다. 비핵화의 세부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 실무진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o far I think Trump has resisted having another summit after meeting at Panmunjom. But so far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 간 판문점 회동이 있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검증 부분 등 군축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핵화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 선관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대미 강경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 외무상이 향후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리선권 외무상 임명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리선권은 군 출신으로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고 그동안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외무상 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강경 외교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대미 접근법을 추진하기 위해 리 외무상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인사가 북한이 지향하는 노선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미국이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minister's appointment is just an affirmation that that is an indeed.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리 선건 기용은 김 위원장이 외교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밝힌 강경한 대미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상 교체는 북한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대미 협상에 전면에 나설 인물과 분위기도 바꾸겠다는 뜻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It's to fit the narrative that is really coming out of the party plenum is that that we're frustrated with the lack of progress.
스코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도 리 선건 외무상 임명을 포함한 변화는 전원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은 국제사회보다는 북한 내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리용호 전 외무상이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무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면 앞으로 북한 외교에 전면에 나설 당국자들은 외교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리 선건 외무상이 군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리 외무상이 외교 경험은 적어도 북한의 안보 정책과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외무성 출신 관료들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ignals the replacement of a foreign ministry specialist with a security specialist.
리 선건 임명은 외무상이 외교 전문가에서 안보 전문가로 교체된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웃나라들과 미국과 대화하는 북한의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외무상의 군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미북 협상에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 선건 임명이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it's symbolically important. That he has chosen a military officer rather than a diplomat to head the foreign ministry. I suggest.
일부 전문가들은 리 선건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에서 배제된 김영철 당 부위원장 라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 선건 외무상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제한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리선건 임명에도 최선희 제1부상과 김계관 고문의 거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수석 부차관 모두 최선희 제1부상이 앞서 김영철이 대미 협상을 주도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외무성은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It's more of an implementing organization than it is a proactive policy-making organization.
잔우지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북한의 외무상 혹은 협상 대표들은 김 위원장이 결정한 정책을 시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잔우지 대표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북한 측 상대가 누가 될지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100초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핵과학자회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23일 열린 2020 지구종말 시계 발표 행사에서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시계가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oves the hands of the doomsday clock. It is 100 seconds to midnight.
이는 지난해 2분 전을 유지했던 것보다 20초 앞당겨진 겁니다. 또 1947년 지구종말 시계가 생긴 이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미 핵과학자회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등이 지구종말 시간이 앞당겨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지구종말 시계 공개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도 참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그 국제사회를 보는 눈을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좀 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 북한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참 그 존경받고 그런 그 회원국이 되느냐 이런.
반 전 총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역할을 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를 이제 북한이 기대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죠. 이것이 미국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 안보리 전체가 했고 이건 국제사회가 다 제재를 한 거기 때문에.
앞서 반 전 총장은 이날 행사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China can play also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as one of the permanent members, they are neighboring.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일 뿐 아니라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로서 역사와 이념을 공유한 국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에 접근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 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000명의 북한인들이 남아있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다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1,000명가량의 북한인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들 북한인들의 노동 허가가 모두 끝나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만큼 북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통역 육성입니다.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left our country and around 1,000 persons.
이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고려항공이 주 2회밖에 운항하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철도 운송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was impossible to move every single worker from before the 22nd of December because
이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은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 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 2019년 3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4천 명 미만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2018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약 1만 8천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추가로 1만 명가량 더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결의 23975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올해 3월 22일까지 이행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램퍼트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앞으로 유엔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치는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직업 외교관인 램퍼트 전 부대표가 국제기구국에 발령이 났다면서 다자기구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외교관들로 이뤄진 팀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에 유엔 체계 안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다자기구들과 그 지도부는 그들이 설립된 취지인 투명성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램버트 전 부대표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램버트 전 부대표는 그동안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대북특별부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대규모 병력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건군절을 앞둔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 대규모 병력이 포착된 건 지난 22일입니다. 뷰이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플래닛랩스를 확인한 결과 이날 평양 동남쪽 부근에 자리한 열병식 훈련장에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력들은 정사각형 형태의 대열 28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과거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각 대열은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8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이날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포착된 장면은 약 2년 전인 2018년 1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대열과 비교해 형태와 숫자 등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때에도 열병식 훈련장에는 28개의 정사각형 대열이 훈련장 중심부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약 한 달 뒤인 2월 8일 건군절을 기념해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건군절은 2017년까지만 해도 4월 5일이었지만 2018년부터 2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열병식이 열렸던 2년 전과 같은 형태로 도열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올해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주로 끝자리가 5 혹은 0으로 끝나는 해, 이른바 꺾이는 해에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2018년의 경우 인민군 창설 70주년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총 두 번의 열병식이 열렸지만 지난해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력의 대열 형태가 2년 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부근의 주차장은 건군절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군용 차량들로 가득했지만 이번엔 해당 지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18년엔 열병식이 열리기 약 세 달 전인 2017년 11월부터 차량들이 포착됐고 병력들이 운집한 모습도 이때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대규모 병력들이 건군절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나타났고 아직까지 군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지 않는 등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규모가 작은 열병식 준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there's no other vehicles that are obvious on the sides of the roads where they used to park.
과거에 포착됐던 차량들은 물론 병력들이 사용하는 임시 천막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력들의 대열 등으로 밀어볼 때 열병식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말 시한을 훌쩍 넘긴 가운데 빈센트 브루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협상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2년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됐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유효기간이 1년으로 조정된 건 지난해 10차 특별협정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측은 10억 달러를 한국에 제시했지만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년 단위로 매년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협상 역시 금액 차이로 시한을 넘기면서 1년 단위 협상이 초래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VOA에 협정은 주한미군 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1년 단위 계약은 지원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 국적 민간인 고용이나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계획은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며 이번처럼 협상 시한을 넘길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급 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민간인 고용과 건설은 그렇지 못하며 운영 측면에서 최적은 5년 또는 적어도 3년 단위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초 미국 측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 당시 협상의 진전이 더뎠고 특히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단위 협상은 지난해로 일회성으로 그치길 바라며 향후 협정은 당초 취했던 단연 기한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는 4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소속 9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단연 유효기간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측이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본질적 문제는 금액 차이라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시 1년 계약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단연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 인상에 만족하고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3년에서 5년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상의 인상을 기대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단체인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투명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23일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지원에 대한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이에 따라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술과 개발 파트너,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협력에 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펀드는 북한 주민들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준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원금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재내성 결핵 관련 사안은 유진벨 재단이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집행계획을 통해 모든 협력단체들이 더 많이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고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확신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8년 2월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내 결핵 비상사태를 우려하자 지난해 9월 대북 지원사업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펀드는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1억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이 질병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WHO 평양지부는 23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WHO의 활동과 북한의 현황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금지는 권고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WHO의 입국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우한 폐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우한 지역 여행을 피할 것과 중국과 홍콩, 동남아 지역 여행 시 가급적 조류와 야생동물 판매시장 방문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과 기침 등 기관지 이상과 흉부 압박감 등을 증상으로 소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 집과 사무실 등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는 예방수칙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WHO 평양지부 관계자는 북한 보건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증상 발견 시 WHO에 바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받는 즉시 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베이징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은 운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우한 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진원지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6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되는 것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탄핵 재판에서 소추 의원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 구상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행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수행 기자단에 직접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 곳이 어느 정도의 곳일지가 중요하겠는데 언제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다음 주 어느 시점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쩌면 그보다 조금 먼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 베니 간츠 대표 워싱턴 온다는 그 소식이 나왔었죠?
네, 백악관이 23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28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백악관이 성명에서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동맹 관계라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은 양국 공통의 안보 문제와 이해 관계를 논의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
또 야당 대표 이렇게 같이 초청한 것이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전국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지난해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도 현재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네타냐후 총리의 보수 리쿠드당과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청백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로 한 차례씩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감 시한까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은 오는 3월 또 한 차례 총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총선 앞두고 지금 상당히 바쁠 텐데 두 사람 모두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사람 모두 총선 일정이 바쁜 가운데 백악관 초대응에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적 관계인 두 사람이 동시에 백악관을 찾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두 사람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 구상의 그 또 다른 당사자죠. 팔레스타인도 초대를 했을까요?
예,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는 중동 평화 구상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도 전부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 조치하는 등 이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의 중동 평화 구상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네.
이번 중동 평화 구상 발표와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이 2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한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동 평화 구상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중동 평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 왔는데요.
예.
지난해 6월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 역내 국가들의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은 크게 정치와 경제 두 개의 축으로 나뉘는데요.
네.
복잡한 정치적 측면은 일단 유보하고 경제적 측면의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경제적 측면의 해법이라면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요?
네,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유도해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고글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국내 총생산 GDP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리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 지원하겠다, 팔레스타인의 경제 성장을 올리겠다는데 팔레스타인이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해법도 거부하겠다는 건데요.
네.
돈을 받고 장차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될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네.
일부 중동 국가들도 정치적 해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면서 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구상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동 평화 협상은 모든 협상 중 가장 어려운 것들이라고들 말하지만 자신은 합의를 매우 좋아한다면서 합의 성사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명 우한 폐렴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24일부터 중국의 설 명절 춘제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라면은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9억 명 이상이 이동하는 대민족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예, 24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이 26명이 발생했습니다.
26명.
예, 특히 네. 그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사망자가 났었는데요.
네네.
후베이성을 벗어난 처음으로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에서도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를 보니까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아주 크게 늘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 확진을 받은 사람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 일본, 한국, 미국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네.
24일 현재 860명이지만 이 숫자도 계속 빠르게 늘고 있어서
네.
이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한국, 일본에서는 24일 새로운 확진 환자가 발견됐고요. 네. 또 싱가포르에서도 처음으로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춘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 감염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런 우려도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여러 지역을 봉쇄하고 있죠?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를 비롯한 10개 도시가 대중교통수단을 잠정 중단하고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등 아예 이동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예.
예, 수도 베이징시는 감염을 우려해서 대규모 춘제 행사는 모두 취소했고요. 만례장성도 일부 지역은 25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또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 디즈니랜드도 25일부터 무기한 휴장에 들어가고 수많은 극장, 식당 등이 문을 닫으며 전국적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 지난해 춘제 기간 하루 국내외 관광객이 10만 명이 이상이었던 곳입니다.
네네.
하지만 현재 많은 중국행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호텔과 식당,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도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중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들도 감염을 우려해서 중국을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우한 폐렴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국을 강타한 중증 급성 호흡기 중후군 사스 못지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대통령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사흘째 재판 일정이 23일 진행됐는데요.
네.
탄핵 소추 결의안에 명시한 두 가지 혐의 중에 첫 번째 항목 권력 남용을 설명하는 변론이 열렸습니다.
네.
민주당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이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에게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예정된 8시간을 넘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시킴으로써 러시아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애덤 시프 소추위원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맹국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줄 돈을 붙잡아둬서
네.
그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 크림반도 인근 지역에서 무력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인 러시아를 대통령의 행위가 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시프 대표가 주장했는데요.
네.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시프 대표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이 뭡니까?
네, 민주당이 혐의를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소명된 범죄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예.
구체적인 범죄가 적시되지 않은 탄핵 소추안 결의안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날 23일 소추위원들이 진행했습니다.
네, 소추위원들이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네,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구체적인 사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고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핵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제럴드 네들러 소추위원이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8개월 전에 그런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유는 개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따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중진 정치인의 과거 발언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소추 때 발언한 자료인데요.
네.
녹화된 영상을 의사당 내 큰 화면에 띄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네.
구체적인 범죄 사건이 필요는 없고 대통령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미국민을 해롭게 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예. 당시 공화당 의원이 한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본 거죠.
네.
상원 의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의석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당혹스럽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의 배심원이라 발언권이 없어서 반론을 제기하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의석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곧 의회에서 다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으로의 탄핵 심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24일에는 탄핵 혐의 두 번째 항목인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 소추위원들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소추위원 측과 동일하게 사흘에 걸쳐서 24시간의 발언 기회가 배정됐는데요.
네.
이 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끝낸다는 건가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변호인단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계가 다 돌아가도록 하진 않겠다라고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23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르면 25일에도 변호인 측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방어 논리는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들은 사흘을 다 쓰는데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하루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최종 표결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설명하는데요.
예.
다만 변호인단 측은 인용 표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변론 주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평안남도 지역 구름 많고 평북은 맑습니다. 오후에는 양덕 지역만 구름 많고 나머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양덕은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안남북도 지역 3도에서 5도 정도입니다. 자강도 중강 지역이 북한 전체에서 가장 춥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 한계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1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개성 영하 2도, 사리원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지만은 오전에는 양강도 지역이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8도. 함의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6도입니다. 장진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3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서해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확진자 수는 83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춘절을 하루 앞두고 우한에 이어 후베이성 내 다른 지역으로 도시 봉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시와 인근 한광시, 어자오시 등을 봉쇄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국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국은 대중교통을 차단하는 것 외에 베이징의 자금성과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들의 문을 닫고 각종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째 열린 긴급회의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주재한 디디에 후신 씨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내에서 사람 간 전염이 있었다면서도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폐렴은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타이완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동 평화 구상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중동 평화 구상은 훌륭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는 처음에는 이 구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를 오는 28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과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국의 어떤 조치에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라크 시민 수십만 명은 오늘 바그다드 도심에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백만의 행진으로 불린 오늘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무쿠타다 알사드르의 제안으로 열렸습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5천여 명의 미군 병사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기업 6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국영 석유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국제 석유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에 본사를 둔 트릴리언스 석유화학과 세이지 에너지 HK 등 두 곳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크뷰 인더스트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비니스코 DMCC 등입니다. 또 자샹 인더스트리 홍콩 유한공사와 중국의 산둥 치앙화 석유화학 유한공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제재에는 트릴리언스 산둥 측에 관련된 개인 두 명도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전 세계 긴급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포럼에 참석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얀마 정부에 명령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미얀마 당국의 강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